오늘 예레미야서 50장 11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강대국이나 제국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전도나 선교를 하는데 큰 회사나 정당이나 군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 같이 무기력하고 때로는 힘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까닭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국을 선망하고 강대국을 희망하고 큰 정당이나 권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어떤 목적을 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전도만 되면, 선교만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방법과 그 목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을 그저 끌어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일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냥 몸을, 그냥 온 몸살을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여기 와라 저기 와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는 그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죠. 뭐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뭐 혈안이 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예언서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각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드라마를 또 써가시는 것이죠. 의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의인은 없을 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발견해가는 것이죠. 철저히 타락한 인간, 선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인간,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넋을 빼앗기는 것이죠. 일껏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는 고대로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요새 듣고 있는 것이죠. 5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됐냐면 소유를 노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불러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그게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불러내십니까?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 뭐가 가치 있는 줄 알아야 뭐 이게 또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깨달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데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이죠. 주겠다는 사람이 뭘 주겠다는지를 모르고 매일 내 걸 달라 그러니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고자 하지 가치 없는 것을 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전자의 회장님을 만나면 저는 갤럭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갤럭시 노트 20이 나왔는데 그걸 하나 주세요. 그걸 그분한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알아가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주니까 우상한테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저렇게 누리는 걸 자꾸 달래는데 안 주시니까, 그걸 안 주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전에 가고 아세라 신전에 가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안녕 치독원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들은 왜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련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재련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정금같이 빚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불순물 빼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을 갖다가 깎아서 지금 조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끌과 정을 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냥 과감없이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는 것이죠. 돌이 만약 감각이 있고 통증이 있다면 조각의 전 과정은 고통투성이겠죠. 끌로 한번 칠 때마다 망치로 때릴 때마다 무슨 쪼아낼 때마다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를 떨지 않겠어요. 은이나 금이 정년을 위해서 재례를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난리를 칠때 용광로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번쩍이는 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도 99.99%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 끌, 정이라고 하는 아픈 손길에 맞추지 않고 걸작품이 대작이 탄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겨진다, 붙들린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전 과정이 그냥 발에 차이듯이 살아가는 돌과는 다른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 걸작품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죠. 뭐.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끌과 정으로 쓰는 놈들이 본인이 주인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토사구팽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토사구팽 당해난 뭐 얘기같이 들리지만은 그 죽는 사냥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냥하라고 그랬더니 실컷 사냥해줬더니 사냥이 필요 없다고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근데 그것도 억울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사냥하라고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놈이 사냥하면서 사냥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사냥을 지가 먹고 발로 찍고 하면은 그걸 사냥개를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죠. 사냥개는 그 주인이 포획하고자 하는 짐승을 물고 가져와야지. 그걸 지가 발로 찢어서 먹고 그걸 노략질하니까 가만두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노략하는 이 얼굴을 이렇게 해놨어요.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고 군마같이 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하는 재미가 너무 있으니까 그냥 뭐 휩쓸지 않겠습니까? 가서 온갖 것을 다 빼앗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금이니 은이니 다 들고 나오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겁탈하고 그 하는 것 갖다가 송아지 타작하는 송아지가 발굽을 구른다고 돼. 이 타작하는 거 뭐 요새 애들은 볼기에도 없지만 옛날에 타작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타작을 해요. 하나는 막대기나 이제 이런 뭐 도리깨로 두들겨서 타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송아지 이런 소나 나귀가 발로 밟아서 이렇게 타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타작하는 데 동원되는 소나 나귀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그 타작하는 그 재미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 먹는 걸 조금 먹도록 허락했는데 이놈이 다 먹어치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세 번째가 타작기를 쓰는데 타작기는 이제 편편하게 만들어서 돌이나 쇠가루 붙여가지고 그는 이제 송아지 끌고 가면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겨가 분리되는 이제 그런 타작 방법을 쓰는데 주로 사람들이 이제 뭐 가장 쉬운 게 돌이깨나 이건 힘들고 하니까 송아지를 잘 쓴 모양이에요. 근데 송아지들이 이게 이제 그 타작하면서 얻어먹는 재미로 그냥 지 까불고 난리를 치면 거기서 이제 밟으면 되니까. 예. 마치 그 포도주 담을 때 들어가서 맨발로 들어가서 애들이 포도를 밟아 으깨는 재미에 그냥 들어가서 뛰들지 그런 모습이죠.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거는 힘센 종마가 그냥 발정나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마찬가지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조금 예, 이스라엘을 재련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불길을 올렸더니 이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소유를 노략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큰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치를 겪을 정도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그래서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황무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상하게도 다 무너진다는 것, 훼파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이 줄어들어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이제 심각한 거죠. 저는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좋은 조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번성하라. 그런데 번성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다음 세대 걸 우리가 누리고 싶으니까. 우리 거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걸 우리가 다 갉아먹었으니까. 요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이게 이 표현이 제단에 놀라서 사람들이 다 탄식한다. 이게 예레미야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심판받으면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에돔이 심판을 받으면은 49장 17절에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나면은 놀라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더니 감옥 갔어? 그렇게 놀라는 거죠. 영원히 권좌에 앉아 있을 것 같더니 감옥 갔어? 저는 너무 권력을 휘두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이에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넘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도다. 약탈한 대로 약탈당하리라. 수치를 겪게 한 대로 수치를 겪으리라. 너무 모질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남의 것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남의 것 빼앗으면은 빼앗은 거 나중에 또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바벨론을 치는 메대 바사 군대에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화를 아끼지 마라. 마음껏 쏘아라. 마음껏 쏘아. 예.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했는지를 갚아주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그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뭐 그냥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공부 안 하고 속을 썩이면 저놈이 나가다가 한번 된통 당하지. 나가다가 당한 건 좋았는데 완전히 뭐 이게 약간 혼이 나서 돌아와야 될 텐데 완전히 반 초죽음이 돼서 돌아오면은 부모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정말 뛰쳐나가서 그걸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속을 썩인 아들이라도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을 나무란다고 예? 내버려 둔 사람은 그건 또 관계가 다르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인데 관계를 맺을 수 없을 정도처럼 불구를 만들어버리면 그게 이게 심판의 목적이 흐려지는 것이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을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 선 줄로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뿐이지 우리가 서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놔도 내가 선 줄로 알아요. 제가 설교하러 올 때 무슨 기도하고 올라오겠어요?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실수 좀 제발 안 하게 하시고 성경 좀 안 틀리고 읽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건 손에 붙들려 있다는 뜻이지 나 홀로 서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나 홀로 무슨 일을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뭘 하게 되면 그냥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 조그만 게 걷기만 시작해도 잡으면은 손을 뿌리치고 지가 걷겠다고 몇 발이나 걷는다고. 그게 어린아이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설교가 돼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찬양이 돼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기도만 해도 교만해지고, 은사만 좀 받아도 교만해지고, 교회가 부엌만 해도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뭐 하나님께서 뭐 또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는 것이죠. 저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파종도 할 수 없고 뭐 이게 다 바벨론에서 사람이 끊어져 버려요.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잡혀왔던 모든 포로로 된 백성들이요 이제 도망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붙들려왔던 사람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붙어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전쟁은 탐욕스러워요. 인간의 전쟁은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충동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경계에 만족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 지수가 비등해가지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폭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탐욕과 그런 분쟁과 갈등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은 방향과 목적이 없어요. 뭐 내가 다 차지하는 게 목적이죠. 뭐 그리고 당하고 나면 언젠가 복수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과 분쟁과 분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가운데서 구원의 그림을 펼쳐 가신다. 이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그래서 70년간 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딱 정년하는 기간을 정해두시고 온도를 맞춰두시고 마치 하는 것처럼 그 이상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이상은 그 안에 더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손길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으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제 돌이키게 되면은 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흩어져 있다가 지금 오는 분들은 얼마나 감격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래 가겠어요? 며칠 안 갑니다. 또 돌아가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첫날 오면은 막 그냥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말이지. 여기가 성전이구나, 성전이구나 하다가 몇 번 오면은 뭐 또 그렇죠. 오늘 왜 설교가 안 들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은혜가 요새 없어졌다. 첫 마음을 잃은 것이고 첫사랑을 잃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끝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잘 보이려고 했었습니까? 입에서 냄새 날까 봐 마우스프레이도 뿌리고 막 치지 양치하고 스마스키 뿌리고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사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한 집에 살게 되었지만 그런 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정성을 잃어버린 걸 생각 안 하고 상대방 정성 잃어버린 것만 자꾸 따지니까 부부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나는 얼마나 내가 정성을 잃어버렸나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피차가 피차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내한테 집중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점이 지금 부족한가? 내가 뭐가 지금 빗나갔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점검되고 그 지수가 잘 관리되면 이웃과의 지수는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인간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걸 봐도 하나님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태도를 보면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에요? 떨어져 있습니까? 꼭 붙어 있죠. 하루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보이는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돌이키면 용서한다는 것이죠.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짐승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단번에 그 몸을 들여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도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 없겠습니까? 그 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지만 반복되는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야 그 피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 그 피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효력을 믿는 것, 그리고 믿고 다시 죄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 신앙의 자유함을 오늘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가치로 회복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그 뒤를 위를 뒹굴듯 그렇게 우리가 죄 위에 뒹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값주어 사셨는데 그 값을 가치 없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다시 과거로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짠맛을 잃어버려서 소금이 발에 밟혀 버려진 바 되듯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그 빛을 감추지 않고 말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그 빛을 산 위에 두셨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짠맛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쳐서 깨우쳐서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녹든 정말 버려지고 밟혀지는 소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지 않게 하시고 깃발을 바라보고 여호와 니시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달려가는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동행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걸어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주님이라는 기치, 주님이라는 깃발을 따라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깊은 계곡과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저지 높이 높은 곳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정상 가장 높은 곳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갈 때 주님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아래로 치닫고자 하는 우리의 욕정을 끊어 위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